4. 열쇠 분실. 고백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아침 계획을 세웠다. 가게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와 주방 세제를 산 뒤 회의에 가기로 한다. 일을 닦은 후에 조너선이 아이들을 활동 수업에 데리고 가는 것을 도와준 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듀로이 코트를 입고 컴퓨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뒤 문으로 향한다. 열쇠를 두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청록색으로 칠한 현관 테이블로 가서 자동차 열쇠를 집으려 한다. 말린 라벤더를 꽂아둔 병과 우편물 더미 옆에 자동차 열쇠, 집 열쇠, 이웃집 열쇠, 그리고 용도가 기억나지 않는 혹시나 해서 계속 가지고 다니는 다른 열쇠 몇 개가 더 달린 열쇠고리 두 개가 있어야 한다. 큐! 끽하는 브레이크 소리, 열쇠가 없다. 가방 옆 주머니, 어제 입었던 바지, 다시 가방을 차례로 뒤진다. 살짝 당황하기 시작한다. 코트를 벗는다. 부엌으로 걸어가 조리대를 살펴본다. 열쇠를 잃어버렸다. 열쇠와 함께 내 모든 균형감각도 사라진다. 동시에 계획도 사라지고 냉정도 잃는다. 안전과 자유를 위해 사용하는, 즉 도둑을 막고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이 도구가 갑자기 나를 구속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잃어버린 물건 찾는 몇 단계를 수행한다. 1단계, 논리. 지나온 곳을 다시 살핀다. 열쇠가 있을 법한 곳을 살핀다. 심호흡을 한다.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별일 아니다. 곧 찾을 것이다. 2단계, 자책. 방마다 다니면서 선반과 바닥을 살펴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자책하기 시작한다. 이런 바보, 도대체 열쇠를 어디에 둔 거야? 왜 이렇게 바보 같지? 3단계, 짜증. 좌절한다. 저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더해간다. 내 탓, 남 탓을 번갈아 한다. 분명 아이들이 열쇠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린 거야. 조너선이 가져갔나?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열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실 텐데 그런데 왜 도와주시질 않지? 5cm 금속 물체 때문에 나는 가벼운 신학적 위기를 맞이한다. 4단계 절박함. 열쇠가 절대 없을 법한 곳까지 모두 살펴본다. 닥치는 대로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이미 3번이나 살펴본 바지 주머니를 투덜대며 다시 확인한다. 시간을 확인한다. 9분째다. 5단계 마지막 몸부림. 멈추고 기도한다. 괜찮아. 심호흡을 한다. 바보같이 굴고 있다고, 과잉 반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진정하자. 얼른 하나님께 균형 감각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가톨릭 신자인 친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성 안토니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양말 서랍을 열면서 추가로 중얼거린다. 성 안토니오,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 말이 들리신다면 제가 열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6단계 절망. 나는 포기하고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열쇠는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나는 끝까지 적어도 돈을 쏟아부어 열쇠를 교체할 때까지 이 상황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것이다. 창문 밖 문이 잠긴 내 차 옆에는 벌거벗은 나무와 총총 뛰어다니는 참새가 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침을 망쳤다. 바보 같은 열쇠, 바보 같은 나, 바보 같은 지구, 바보 같은 우주. 그러고 난 뒤 약간 부끄러워지고 과잉 반응을 자책한다. 몸을 일으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7분 뒤 소파 밑에서 열쇠를 찾는다.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딱히 누구에게랄 것 없이 외친다. 찾았다. 큐! 할렐루야 합창곡이 울린다. 나는 빠르게 움직인다. 도로로 들어선다. 슈퍼마켓은 생략하고 곧바로 회의 장소로 향한다. 잃어버린 열쇠는 그저 그날의 가벼운 사고, 대수롭지 않으며 금세 잊힐 15분간의 작은 사건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것은 묵시이기도 했다. 묵시란 문자적으로 베일을 벗김 혹은 드러냄을 의미한다. 분노, 불평, 자책, 저주, 의심, 절망 안에서 겨우 몇 분이지만 내가 얼마나 통제력을 쥐려 하는지, 실제로는 나의 통제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엿보았다. 그리고 통제력의 부재 속에서 꼼짝없이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숨기고 싶은 내 안의 모습들이 잠시 드러났다. 때로 일상은 순조롭다. 색종이 테이프처럼 콧노래를 부르고 충분히 즐겁고 생산적이다. 대부분 계획대로 굴러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색종이 테이프가 살짝 찢어지는 것 같은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추고 예상치 못한 윤리 이야기로 바뀐다. 통제력, 여유, 특권을 통해 예쁘게 꾸미고 관리하려고 애쓰던 궁핍함, 죄성, 신경증, 연약함이 순식간에 드러난다. 몇 주 전 일이다. 빨래 건조기, 식기 세척기,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몇 시간 안에 한꺼번에 고장났다. 어른이 된 뒤로 빨래 건조기, 빨랫줄이나 빨래방을 이용했다. 식기 세척기, 손으로 설거지를 했다. 천장 선풍기, 에어컨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것들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 기계들이 동시에 고장나자 마치 내가 우주적 제거 대상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조급해지거나 어쩔 줄 몰라 한다. 혹은 슬픈 소식이나 친구에 대한 걱정으로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홍수로 인해 조금씩 물이 차오르듯 슬픔과 혼란이 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나는 무너진다. 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고장난 식기 세척기 문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닫는다. 한숨을 쉬며 투덜댄다. 만약 내가 사자였다면 으르렁거렸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곰곰이 생각한다.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난 내 모습은 우리 삶과 더 넓은 세계의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하찮다. 매일같이 깊은 고통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성 통증, 마음을 찢어놓는 상실감, 절망. 나도 한때 이런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다. 단지 고장나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길가의 도랑 혹은 우울한 기분이나 원치 않은 방해물이라는 길 위에 움푹 팬 구멍 정도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일상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이며 구세주가 나의 사소한 화와 짜증 가운데 친히 나를 만나기로 계획하신 곳이다. 이 순간들은 성숙과 성화를 위한 기회다. 과잉 반응과 짜증 이면에는 진짜 두려움이 숨어있다. 잃어버린 열쇠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을 드러내고 실패와 무능에 대한 나의 두려움을 건드린다. 고장난 식기 세척기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하는 나의 돈 걱정을 노출시키고 내가 편안함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안락과 편리에 거짓 소망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나는 그저 내 일상이 순조롭기를 바란다. 오늘 잃어버린 열쇠는 나의 내면이 길을 잃었음을, 내가 잘못된 것에 의존했음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간이 된다. 기분 좋고 화창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이 조금만 틀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난다. 나의 틈이 드러나면 나는 내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꽤 괜찮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오셨다. 그분은 상한 자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온전함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오셨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라고 말한다. 바울에게 이것은 배가 난파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배가 난파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자족으로의 부르심은 오늘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의 부르심이다. 나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사소한 압박감과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불안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 신정론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다. 이는 능력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허용하시는가에 관한 고통스러운 신비를 지칭하는 용어다. 신정론에 대한 논의는 거대한 규모의 끔찍한 일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합당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쟁, 기근, 아이들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고통이 예리하고 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는다. 그러나 평소 사소한 부딪힘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그냥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현대 세계의 화와 짜증은 진정성 있고 이해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지나친 낙관론자가 아니다. 배가 난파된다면 당연히 자족해야 한다. 그러나 3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다면 자족하라는 요청은 지나친 요구다.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가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라고 말하네. 나는 전쟁에서 피폐해진 지역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데 평범한 미국인으로 집에서 갓난 아이와 걸음마쟁이와 하루를 보내던 때보다 긴장과 위험의 한복판에서 내가 훨씬 평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나에게는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깊은 어둠 가운데서 자비의 작은 반짝임을 구하게 하는 고통의 신학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신학은 반복되는 일상에 와닿기에는 너무 컸다. 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로드 드레어는 평범한 하루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싸우는 것에 관해 이렇게 쓴다. 문제는 일상이다. 전쟁을 겪거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거나 파리에서 한 달을 보내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정말로 원하던 것을 샀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은 쉽다. 오늘 하루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낼지 알아내기란 훨씬 어렵다. 나는 바울이 말한 대로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고 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 좀 더 자족하기를 원하거나 스스로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슬픔, 좌절, 분노가 찾아오는 이 작은 순간들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작고 우울하며 답답해 미칠 지경인 화요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깨어짐과 구속에 관한 큰 이야기와 마주하는 법을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핍박, 무거운 고통,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살 것이다. 실제로는 불평과 불만과 수준 낮은 절망에 시간을 쓰면서 말이다. 우리 중 누군가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별한 감정적 경험이나 부흥 집회에서 연단 앞으로 초대할 때 부르는 단조의 찬양 멜로디를 떠올린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다. 내가 길을 잃었고 깨어진 존재의 힘이 드러난 이 작은 순간들에 나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죄를 축소하기 위해 달려가는 대신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깨어지고 길을 잃은 존재로서 나는 그분의 자비를 다시 한번 신뢰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용서와 죄사함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자 음악가 중 한 명인 리치 멀린스는 어렸을 때 매해 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교회 통로를 걸으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거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재헌신했다고 말했다. 대학 시절엔 그런 일이 6개월마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3개월마다 일어났으며 40대가 되자 하루에 4번 정도 일어났다. 회개는 극적인 드라마의 한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울리는 북소리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상이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함께 죄를 회개한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행한 일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일을 통해 죄를 지었음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죄 고백의 실천은 일상의 삶을 구별해주는 회개의 습관을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언어를 함께 배운다. 죄 고백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며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덕분에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공동체적 죄 고백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가 정상임을 일깨워준다. 우리 각자 그리고 모두는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격 없는 사람들로서 공동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나 성공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행하심이 우리를 규정한다. 우리는 무릎 꿇는다. 함께 우리 자신을 낮춘다. 진리를 받아들인다. 고백하고 회개한다. 풍성한 자비를 받은 깨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일상을 깨닫는 태도를 훈련한다. 그러고 나면 죄사함의 말씀이 따라온다. 놀랍지 않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선함 가운데서 너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키시노라. 성공의 예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 없이 죄의 고백만 하지는 않는다. 전통적 예전을 행하는 교회에서는 사제가 서서 죄 사함을 선언한다. 사제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한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내 친한 친구는 예배 중 이 부분을 염려했다. 그녀는 사제가 죄 사함을 선언한다는 점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지 사제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 왜 중개가 필요할까? 나는 친구에게 용서는 하나님에게서만 오지만 여전히 나는 그것을 소리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있음을 큰 목소리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너는 용서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 안에 목소리 없는 비난보다 더 진실하고 더 크고 더 구체적인 목소리로 말이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병적이거나 신경증적인 증세 혹은 작거나 비밀스러운 죄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우리는 교회요, 공동체요, 가족이다. 우리는 사소한 죄가 있고 자기만의 상한 부분을 가진 개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회개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교회로서 함께 구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뿐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 장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사람에게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을 들어야 한다. 내 죄가 내 생각보다 더 악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다. 나는 여전히 이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사랑받고 있다. 정죄, 조의 무정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리 있고 냉정하거나 나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나 스스로 나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고아 신세이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나를 버리고 가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매주 사람의 목소리로 이것이 거짓말임을 들어야 한다. 무릎을 꿇고 이번 주에도 엉망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때도 나는 나를 위한 은혜는 여전히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나를 위한 것임을 나를 아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 낮은 목소리,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서서 크게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다. 우리는 이 외침을 분명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하루에 이러한 순간들, 열쇠를 잃어버리고 인내심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잔소리를 해대고 식기 세척기 문을 쾅 닫을 때 나는 자책감이나 자기 합리화 혹은 회개로 반응할 수 있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연습 경기를 하는 축구팀이나 리허설을 하는 극단과 같다. 교회로 함께 모인 우리는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발차기를 함께 배우며 연습하는 중이다. 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연습을 하루 중 죄를 짓는 작은 순간들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복음 혹은 은혜 그 자체가 나의 하루 안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들은 변화된다. 그러한 순간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방해물, 치명적 실패, 길 잃음, 깨어짐이 아니다. 그 대신 그것은 구속과 기억의 순간, 나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매일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훈련을 통해 일상의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운다. 또한 이러한 실패의 순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의 거짓 소망과 거짓 신들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깨닫는다. 길을 잃고 깨어진 나의 실제 안으로 참된 하나님을 초대하는 법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축복과 용납과 사랑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무언가 잃어버린 여인에 비유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호들갑을 떨면서 방을 쓸고 가구 밑을 살피는 여인처럼 품이 없고 채통이 떨어지는 일을 무릅쓴다. 하나님은 내가 열쇠를 찾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찾으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찾고 그들을 온전케 만드는 일에 열성적이시다.